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그 얼굴이 아니라 밝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몇 분이 오셨던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신앙을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러면요 이것을 빼어놓고는 기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들라고 그런다면 성경책과 기도입니다. 성경책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성경책,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책을 평신도 우리 성도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던 마틴 루터가 죽을 뻔했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힌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천주교에서 죽임을 당했은 화형에 처해졌죠. 얼마나 소중한 책이면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평범한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될 때는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되었던 성경이 창세기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두 사이는 1500년의 기록이 그 간격이 있지만은 창세기에서 아라고 기록을 했으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서로 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책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대단한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책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덮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슨 내용이 이렇냐고 SF 공상과학책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들 무슨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를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린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책, 이 성경책을 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문들은 더 이상 학문으로 서지 못합니다. 역사, 과학, 심리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성경책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그 학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분야 분야에 성경책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얼마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가 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압니까? 예,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 5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무려 지금까지 총 몇 권이 팔렸는지 보니까요. 39억 권이나 팔렸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39억 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요. 한 5만 권 정도가 팔리면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39억 권이라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총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성경책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팔린 책은요, 중국에서 팔린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모택동 어록이라고 그럽니다. 모택동 어록이 8억 권이나 팔렸다고 그럽니다. 3위가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가 무려 4억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리고 4위는 반지의 제왕인데요. 1억 권 이상이 팔렸고, 그 다음 연금술사가 6,500만 권 팔렸습니다. 오늘 가셔서 연금술사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을 보면요, 아무리 성경책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와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책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기록을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신비로운 책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요,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죠. 의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왜 가져도 왜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가? 이 영적인 문제는요, 나를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딱 펼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직접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창조하셔서 넣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입을 다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눈을 감고도 어딘가에 가버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존재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원숭이에게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원숭이의 후손으로 있다가 정작 내가 알고 보니까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원숭이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이고 아주 특별한 존재이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구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변화된 아주 영광스러운 우리 인간의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도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우리의 성품, 이 성품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알콩달콩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이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러면은 그 아기와 정이 듭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이 드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얼레죠. 그래서 아기를 보면서 옹알이도 유도를 하고 웃으라 그러면 아기들이 막 웃습니다. 오라고 하면 웃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그 속에 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주는 정을 아기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조금 더 성장하면요 엄마와 대화가 됩니다. 점점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을 보면서 깔깔거리기도 하고 정이 들어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고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주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70년, 80년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너 나랑 얼굴 마주 보면서 교제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는데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그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자꾸만 채워보려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고 절대로 그 속에 참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데요. 그 행복은요, 변질된 행복입니다. 사람이 만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행복이고 진짜인 줄 알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하던 그 사람들, 그 부부,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요, 왜 헤어지고, 왜 다투고, 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는 내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주머니, 내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나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위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그 지하 단칸방에도 살아보았고요. 그리고 11평 되는 아파트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18층에서도 살아보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3층입니다. 아파트가 크면 클수록요, 사람들이 시장도 잘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명품도 들고 다닙니다. 좋은 옷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차가 굴리면서 요란하게 꾸미고 나오면 나올수록 그 마음속은 텅텅 비어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시면 가실수록 더 허전합니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 가슴 속에 더 텅텅 비어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더 눈을 흘깁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욕망은요,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조상 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죠. 즉 반역죄입니다. 이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짓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온 것이 죽음입니다. 죄는 아담 혼자 지었는데 왜 그 죄가 우리들에게 다 전수가 되어서 우리도 다 죄인이라 그러고 다 죽어야만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담은 아담이지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아마 항변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이기면요, 월드컵에서 이기면은 그건 우리가 이긴 거죠. 그들이 치면 우리나라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아담과 하와는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이었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은 곧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도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대가로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항변은 해도 해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항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다가온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왕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게 의롭게 사는 것이 되는지,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요,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죽음이 왕노릇을 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 있었죠. 아담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900여 년간 살면서 자녀를 낳았죠. 내 제일 큰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로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내 형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헐뜯고 하는 이것이 그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결과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그 속에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존재라는 것,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절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본인은 잘 모르지만 본인 속에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죄가 거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하죠. 일부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다가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 원숭이 찾지 않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 찾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주먹만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도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 마음이 간절해져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하늘을 향합니다. 고개를 향을 하늘을 향해서 원숭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죠. 어쨌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인간이 왜 갑자기 급해지면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런 고아원에 가보시면요, 갓난 애기들이 있죠. 이 갓난 애기들이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3살, 4살 정도 되어가면서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뭔지를 몰라도 본능적으로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찾는 것이, 손을 벌리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지만은, 그런데 본능적으로 급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이것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은,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나를 창조하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이 그겁니다. 그때 원숭이 찾지 않죠. 원숭이가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의인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정도의 의인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 읽으면은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저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저 양심껏 내 양심껏 그래도 산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항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 것인지 압니까?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간통죄, 그 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간음을 행하게 되면은 감옥에 갑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주는요, 아마 제가 애리조나 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에 가면은 간통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의 죄로 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는다 할지 간통죄를 지어도 어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똑같은 죄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심, 내가 양심껏 살아왔다. 도둑도 양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저거 다 훔쳐가려고 그랬는데 이만큼만 훔쳤다. 내가 양심껏 훔쳤다. 그 양심은 변질된 양심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다 접어두고 의인은 없나니 이것이 누구의 진단이냐 하면 사람의 진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내 속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단이죠. 사람의 진단이라면 우리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거라면요 더 이상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런 미련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십만 원씩 돈을 주면서 부적을 사가지고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박사라 할지라도 지갑 속에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는요,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의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부인이 교회 나온 새 가족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인이요, 잠을 잘 때마다 귀신에 눌려서, 갑이 눌리고 귀신을 보고 두려워서 살지를 못해서 저를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다가요, 한 서른여 장의 부적을 떼어내었습니다. 부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사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숨도 보러 가고 부적도 가지고 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사실 한번 죽으면은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그 후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런 죽으면 끝난 것 같죠. 이것으로 이제 내가 빚진 것도 다 끝냈다. 안 갚아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 그 후에는 그 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이 꽃을 보십시오. 해바라기 같은데요. 여러분 이 해바라기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꽃이 여러분을 향해서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본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녀석이, 이 꽃이 완전하게 죽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바짝 말라지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두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 속에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체에서 끊어진 것. 두 번째로 지금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죠. 나중에 바짝 말라질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지금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70년, 80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죠. 이 70년, 80년 정도 살다가 보면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누가 옵니까? 말라 비틀어진 우리 육신, 죽은 이 육신을 데리러 마귀가 옵니다. 그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불 속에 집어던져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는요, 그 속에서는 회개하려고 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불과 같은, 용암과 같은 그 불 속에서 영원한 세월을 지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자 믿자 하던 그게 이거였군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곳에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고 앞으로 이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을 면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있다면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할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될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간은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십만 명이 하루에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나의 날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늘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지금이다.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나와 함께 해결을 하자. 그래야 너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씻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로 한번 미뤄보십시오. 내일로 미루다가 죽었던 한 사람 시저 브로기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음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으면 나는 일생 동안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내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나는 준비 없이 죽는구나. 이것을 마지막에 깨닫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손을 쓸 수 없을 그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가는 그곳은 죽음이 없는 곳인데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구원 받을 때가 지금이다. 내일은 내일이 아니다. 내 날이 아니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으며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에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의 가슴 속에 꼭 품어주시옵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십일조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져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병원을 세우는데 학교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과 군문에 있던 사랑하는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옵시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